계시록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어제까지 12장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까지는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라고 표현되는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12장 끝을 보면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교회 역사가 조금 더 전개가 되는 이후의 시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12장과 비슷하게 13장에서도 역사의 주축을 이루는 두 세력이 등장을 해요. 당연히 첫 번째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다 짐승인데 그래서 이 양편이 어떠한지 쌍방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처음에 나옵니다. 1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바다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3절부터는 바다 짐승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그리고 맨 뒤로 가면 그러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다 짐승과 관련된 내용을 1절, 2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1절, 2절 내용을 보면 바다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바다 짐승의 외모가 어떠한지, 외양이 어떠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12장 마지막에 보면 붉은 용이 바닷가에, 해안가에 서 있으면서 장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 붉은 용이 자기 하수인으로 쓸 사람을 불러 올리는구나.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짐승 외모는 어땠는가? 1절 뒤에 보시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 개고 뿔이 열 개니까 뭐 일곱 개의 머리마다 하나씩 뿔이 있고 뭐 세 개의 머리에는 뿔이 하나씩 더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뿔과 여러 개의 머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나오지만 계시록 뒷장 뒤쪽으로 넘어가면 몇 번에 걸쳐서 이 장면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뿔과 머리는 무엇을 뜻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많은 통치자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단순히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존재, 한 명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여러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와 같은 해석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뿔이 달린 짐승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뿔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네 개의 나라들, 또 통치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앞으로 생겨나게 될 많은 나라들과 또 이 땅에는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통치자들을 뜻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이 뿔과 머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뿔에는 뿔이 10개였잖아요. 10개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머리는 7개였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뭐냐면 뿔들마다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곳이 없는 혹은 다른 누군가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머리들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문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성모독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 새겨져 있는 이름만 놓고 봐도 아,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으로 타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외양인 거죠. 이게 지금 외모와 관련된 첫 번째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뿔들을 갖고 있는 관과 이름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이 1절 앞에 나온 이 내용만 읽어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보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붉은 용에 대해서 외모를 묘사합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의 외모 묘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용은 어떠했느냐? 마찬가지예요. 뿔이 있고 머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똑같거든요. 뿔이 있고 머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누가 봐도 딱 보면 아 이게 앞에 12장에 나왔던 처음에 세워지던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바로 그 붉은 용이구나 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존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여기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바다에서 무슨 짐승 하나가 기어 올라온다. 이건 아닙니다. 짐승 하나가 기어 올라와가지고 쳐다봤더니 막 머리가 막 여러 개 달려있고 그런 짐승은 있지도 않고 또 그런 짐승이 또 이 세상을 통치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실제로 바다에 짐승이 올라왔는데 머리에 막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뭔가 막 써져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 이 세상을 악하게 통치할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등장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 생김새가 표범처럼 생겼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이 짐승 자체의 외양을 묘사한 거죠. 머리와 뿔 말고 실제 모양은 어떠한가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 사자 이렇게 했는데 이 표범, 곰, 사자는 어떤 짐승이냐면 이렇게 보면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육식동물입니다.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인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발이 곰의 발 같다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곰의 발 같은 게 뭘까 하면서 곰발바닥? 뭐 이런 생각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곰의 발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자 입과 같다고 했잖아요. 사자 입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뭐 다른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자 이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짐승을 물어 뜯어서 죽이고 또 갈라내서 잡아먹는 그런 포악한 맹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등장하고 있는 바다 짐승이 말 그대로 짐승이고 포악한 맹수의 모습인데 육식동물의 모습인데 도대체 무엇을 잡아먹기에 이렇게 발과 입이 그리고 모습이 맹수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이와 같이 잡아 죽이고 뜯어먹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삼는 그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양들을 쭉 보면 아, 이 바다 짐승이 마귀의 하수인이고 사탄의 하수인이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이겠구나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사한 이 내용을 보면 외모가 바다 짐승의 외모가 마귀와 닮은 붉은 용과 닮은 그런 모습이에요. 반면 이제 이 마귀로부터 이 붉은 용으로부터 바다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가? 사실 그 내용이 설명이 나오면 좋은데 본문에 보면 한 글자도 설명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기록은 12장 마지막 부분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외모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혈통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요. 신분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외양 묘사가 한 가지도 안 나와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관련된 설명은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이 딱 한 가지 설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표현 한 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남자다, 여자다, 돈이 많다, 적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힘이 있다, 없다, 신분이 높다, 낮다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다못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됩니다. 반면 지금 나오는 이 바다 짐승은 상세한 설명들이 나온 거예요. 바다 짐승과 관련된 두 번째 설명이 2절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2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모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용이 자기의 능력,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능력도 갖고 있고요. 보좌도 갖고 있고요. 큰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주어진 것이냐? 용이 준 겁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은 허용하시기는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권세, 보좌,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누가 주인이냐? 마귀가 주인이고요. 이 바다 짐승은 단순히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볼 내용이에요. 이 바다 짐승이 행하는 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할지 뻔할 번째로 다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던 일을 하겠죠. 여지껏 보면 용으로 표현되는 마귀가 여자를 죽이려 하고 아들을 죽이려 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못 살게 굴고 어떻게 보면 교회를 쇠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다 짐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바다 짐승과 관련해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는 외양이 어떠한가, 두 번째는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는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보면 녹록치 않다, 쉽지 않다, 여태껏 있었던 마귀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겠구나. 그래서 남아있는 여자의 자손들이 여태껏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 교회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마귀라고 표현되었는데 지금은 바다 짐승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그래서 항상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시대가 달라지면 대상과 주체가 달라질 뿐 교회를, 성도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존재들,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본문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좀 더 현실적이에요. 사실 12장을 보면 막 용이 등장하잖아요. 마귀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마귀나 용이 영적으로 핍박을 하나? 영적으로 박해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냥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모습에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바다 짐승이 등장을 해서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제로 핍박하는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요.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항상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 짐승이 힘이 있죠. 맹수 같은 힘이 있고요. 또 마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가 우리보다 힘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보다 힘이 없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항상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는 우리보다 힘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나보다 힘이 있는 모습인 경우가 참 많죠. 가령 한 가정 안에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모님은 신앙생활하고 자녀가 교회를 안 간다고 칩시다. 자녀가 부모를 박해하겠습니까?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건 박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자녀는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가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부모가 박해를 하면 자녀가 힘들죠. 남편이 교회를 안 가고 남편이 박해하면 아내가 힘이 들죠. 며느리가 교회를 가는데 시부모가 교회를 안 가고 박해하면 며느리가 힘이 들죠.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나는 직원이고 사장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면 그러면 직원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들은 사실 다 나보다 힘이 있는 존재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뿐만 아니라 여지껏 흘러왔던 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대부분 힘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움이 짧은 사람들, 어디 가서 비빌래 비빌 언덕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와 성도일 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세상이, 돈이 있는 세상이, 권력을 갖고 있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못 살게 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잡아먹혀야 되는 양과 같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용과 같고 짐승과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우리가 당하는 곤란함과 어려움이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만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내가 당하는 문제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내 마음에도 넉넉함이 있고 지혜도 있고 이래서 내가 만난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놓는 시험거리들은 항상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돈 그거 참 부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그것도 모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의 힘들이나 이런 것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용과 같은 모습으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고 교회 성도를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과 그 다음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항상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때때로 내 힘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독수리도 보내주시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놓고 보면 나는 메뚜기와 같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문제나 대적들은 용과 같고 짐승과 같고 맹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과 구원을 예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만나고 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방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힘없음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그리고 나는 그저 이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가 또한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에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가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